세상을 위한 복음의 전도 CGN TV.
아, 오늘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삶의 원리와 또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CEO에 온 여러분들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라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정말 저물어가요. 그죠? 11월 달이고 이제 12월 달 벌써 됐죠, 정말. 근데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 한 해는 어떠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후회 없으십니까? 왜 처음엔 잘 보내셨다 그러다가 후회 아직 생각도 못 해보셨죠, 그죠? 뒤돌아볼 틈도 없이 아마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다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1월 1일이 되면 한참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한 달쯤 하게 되면 또 뭐가 옵니까? 구정이 또 와요. 그렇죠? 그러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또 합니다. 한 두세 달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은 이 동양인의 삶 속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복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의도로 그걸 얘기합니까? 뭐 무심코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뒤져보면 새해에는 건강하세요. 승진하세요. 그렇죠? 사업 잘 되세요. 뭐 자녀가 있으면 취직 잘 되세요. 뭐 아기 나실 분은 아기 나세요. 또 우리 시집 못 간 분은 시집 가세요. 그렇죠? 총각 분은 장가 가세요. 뭐 여러 가지 염원을 담아서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구정 보니까 우리는 짧게 보내는데 중국은 나라가 크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 보내요. 중국 사람들은 이 구정이 되면요. 자기네들 구정이라고 안 그러죠. Chinese New Year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왜 우리 중국 사람들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되게 유치하게 생각하는데 빨간색에 담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악귀를 쫓는다고도 생각하고요. 복을 가져온다라고도 믿어요. 그래서 상가에 가면 과자 같은 거를 중국 사람들은 전부 빨간 끈으로 묶어놓습니다. 그래갖고 악귀를 쫓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홍바오라 그래갖고 우리는 그냥 세뱃돈을 주는데 그 사람들은 빨간 봉투가 유행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홍바오 해서 빨간 주머니에다가 세뱃돈을 넣어서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도 복이라는 그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뭘 얘기하려고 저렇게 서두를 얘기하느냐 그러시는데 시편 1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언뜻 시편 하면 무슨 자로 시작을 합니까? 시편이요. 1편이요. 그렇죠. 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편이라는 건 1편하고 2편이요. 시편 전체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게 150편이나 돼요. 대단한 신학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1편하고 2편을 잘 이해하면 시편의 방향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시편을 시작하는데 다윗이 제일 많이 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약간 동양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뭘로 시작해요? 복 있는 자는 우리의 관심사죠. 중국 사람의 관심사죠. 사실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뭐예요? 도대체 복을 받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이것이 만약에 뭐 운명, 팔자, 만약에 이런 거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건 어차피 우리 몫이 아니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12월 달 되면 경품 행사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혹시 하려는지 모르는데 그 경품 행사에 가보면 꼭 당선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안 당선되는 사람은 한 번도 당선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래요? 팔자요, 팔자. 그러니까 그거는 복 있는 자여 해봤자 난 어차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복은요, 굉장히 특이한 복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earn한다 그러죠.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복을 받을 사람은 이런 것을 할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볼 만하고 도전할 만하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1장하고 2장이 우리 앞에 펼쳐줍니다. 2장은 오늘 할 틈이 없어요. 그러나 1장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해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니까 그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편을 다 펴시면요. 복 있는 사람 한번 1절만 같이 낭독해볼까요? 시작.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는 그 복 있다는 건 우리가 행위의 결과로 얻어진다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바의 왕이 그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뭐라 그랬냐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복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위의 결과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복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CEO 강의에 와서 좋은 강의를 듣기 때문에 이 행위의 결과로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것부터 궁금한데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악인은 뭡니까? 악인이라고 써 있나요? 여러분 악인 알고 계세요 혹시? 복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악하다고 유죄 판결을 내린 자를 악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돔 사람은 악인이다 그래요. 뭐예요? 소돔 사람은 이미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유죄 판결을 내린 자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이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꾀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꾀가 많다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좋은 단어예요. 뭐냐면 카운셀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카운셀링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죠? 복 있는 자는 악인, 하나님이 이미 악하다라고 한 자들의 카운셀링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운셀링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솔로몬의 아들의 여로보암이 있어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있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딱 얻으니까 솔로몬 다음에 이제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앞에 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치리할 예정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냐면 그 좋은 질문이네. 3일을 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3일 동안에 뭐를 했냐면 카운셀링을 구했습니다. 두 종류의 카운셀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거기에 생전에 솔로몬을 모셨었던 나이 드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뭐냐면 자기가 같이 자라난 자기 정도의 소년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두 종류의 카운셀링을 들었습니다. 3일이 됐어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당신의 정치 철학이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치리할 예정입니까? 그랬는데 르호보암의 답이 뭐냐면 이게 답이었어요.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누구의 카운셀링을 쫓았냐면 젊은 사람들의 카운셀링을 쫓았어요. 왜 그래요? 왜 이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지혜 없는 카운셀링을 쫓았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이고에 맞아요. 감히 나의 정치 철학을 물어? 내가 누군지 보여주마. 해서 르호보암이 뭐라냐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그랬어요. 내가 더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리석게 이 충고를 따르고 말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이 갈라졌어요. 열지파가 떼어나갔어요. 난 당신하고 당신 밑에 못 있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은 유다지파 하나 달락 맞고 나머지 열지파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이 누구의 카운셀링을 쫓느냐가 여러분 개인, 회사, 또 여러분의 사업, 국가의 운명까지도 결정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카운셀링을 쫓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또 누굽니까? 죄인은 뭐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Missing the mark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간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럼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결정을 해요. 그게 죄인들의 정입니다. 근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구랑 같이 길을 간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경영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제목을 얻었습니다. 삶의 경영 방식. 죄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서 삶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그 경영 방식을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세상 사람들의 꾀가 많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법을 비켜가고 그런 게 지혜가 많게 보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근히 그런 길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런 삶의 경영 방식에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죠. 시편에서는 그거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는 또 뭡니까? 오만한 자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사람이에요.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 그거 다 알아. 나 그거 없어도 돼. 내가 법이야.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 잠언 15장 12절에 오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혹시 오만한 자일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순간은 오만한 자는 아니에요. 근데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해줬죠 지금? 식사하시고 또요. 펠로우십 하시고 그렇죠. 교제하고. 그러니까 자리에 같이 앉는다는 건 동업을 말해요. 결국은 동업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섞이고 펠로우십하고 같은 목적을. 사실 이 CEO라는 강의의 이 학교의 목적이 있잖아요.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점층법입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그들의 카운셀링을 쫓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삶의 경영 방식을 쫓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과 이렇게 함께 앉아서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시편에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 참 교수님도 너무하시다. 내가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일주일마다 와서 강의도 듣고 이 비싼 등록금이 있나요, 여러분? 등록금도 내고 시간을 쏟고 하는데 내가 무슨 뭐 교만한 자, 오만한 자, 뭐 죄인들하고 악인하고 같이 섞이고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조금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성경에서 하지 말란 말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가 이렇게 지금 이슈가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이 보기에 소위 말하는 안 믿는 분들, 세속적인 분들, 세큘러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어때요?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럼 그분들은. 그분들이 맨날 그래요. 나 삶의 목적이 없어. 제발 나 기독교인 좀 만들어줘. 그렇게 말하나요? 제발 나 교회 좀 데려가줘 이렇게 말하나요? 당신은 삶의 목적이 충만한 것 같아. 제발 나 좀 구원해다오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목적이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 걸러가면서, 그죠? 많은 거 건강 희생해 가면서, 가족 희생해 가면서 지금 불철주야 여러분은 여기 와 있지만 그분들은 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주는 목적과 매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없이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뭔가가 목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면 그게 뭐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우리가 리뷰를 악인의 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정리를 해보고요. 저는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상당히 여기에 매료가 돼 있는 그것이 뭔지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파워라고 힘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파워가 있어요. 파워.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옳은 거든 그른 거든 이게 저기 있는 레인보우든 신기루든 상관없어요. 파워가 사람을 이끌어요. 근데 이 파워에는 사람마다 달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물질, 어떤 사람 권력, 부, 지위, 만족감, 성취감, 인생의 즐거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이 돈이 꼭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돈이 주는 파워예요. 왜 그렇게 금배지 난리를 칩니까? 왜 그렇게 대통령 선거 난리를 치고 국회의원 뭐 부서장들 난리를 쳐요? 왜 그래요? 그것이 줄 수 있는 파워예요. 사실은 금배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나라의 법이 그 사람들 손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면 파워, 다윗도 왕이었어요. 그렇죠? 욥은 어땠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래서 그건 뭐냐면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318명의 용병을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아, 우리도 파워 좋죠. 그렇죠? CEO, sometimes 여러분 왜 해요? CEO. CEO란 타이틀 왜 매력을 느낍니까? 왜 그래요? 그 타이틀이 주는 스테이터스가 있잖아요. 파워죠. 그렇죠? 그것이 매력을 느끼게 한다. 어깨가 벌어지게 한다는 거죠. 남자분들은 이런 것도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시편에서 가리키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소외라는 것으로 이게 나옵니까? 예. 소외라는 것으로 이 파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외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이용가치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목적이죠. 나의 수단이죠. 참 목적이라기보다 수단이죠. 사람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얻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거에 있어요. 그것을 통한 물질이라든가 내 스테이터스라든가 나를 위한 만족감이라든가 그런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가 중심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의하라고 옐로 카드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보니까 링스 헬기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잠수함을 잡는 헬기래요. 근데 이것을 정비한 것으로 속여갖고 이 사람들이 14억을 벌었어요. 그 덕분에 어떻게 됐냐면 정비가 잘못돼갖고 몇 사람의 젊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 뭐 이거 너무 비일비재한 거죠, 사실은. 뭐예요? 14억이 중요하지, 그것으로, 인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멀리 있다고, 우리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요번에, 지난주가 미국의 땡스기빙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땡스기빙 하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터키를 하루 종일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프라이데이가 뭐냐면요. 금요일. 목요일날 땡스기빙이고 금요일이 뭐냐면 블랙 여러분 다 아시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때가 대세일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하게 잘 계획을 하면 3천 몇백 불짜리 냉장고가 2천 얼마에 팔아요. 그러니까 1년 기다렸다가 진치는 게 뭐냐면 몇 개 없으니까 세일하는 품목이 그런 비싼 것들은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다 나서요. 근데 이제 땡스기빙 때 요번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쇼핑을 하다 쓰러졌습니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심장 하트어택이 온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웅크리고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쇼핑하느라고 그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특별히 뭐 크리스마스 오나먼 이런 거 살려면요. 이게 굉장히 싸기 때문에 재빨리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목이 있으면 늦게 가면 다 동납니다.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요. 쇼핑을. 계속 해야 돼. 여기 아니면 또 저기 가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쓰러지건 말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쇼핑을 해야 돼요. 그까지 크리스마스 오나먼트가 3불짜리가 50센트 이렇게 해요. 세이브 해봤자 2불 50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밟고 지나가기까지 했대요. 누워서 쓰러져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간호사가 급히 심폐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그 사람들 하루 종일 배부르게 밥 먹고 하루 종일 쇼핑하고 그렇게 이 경제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픽처.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어떤 그런 우리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동감하는 씁쓸한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외된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그 어린아이들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반따, 뭐 은따. 은따는 뭐예요? 반따는 반이 따돌리는 거고 은따는 뭐예요? 은근히 따돌리는 거고 전따는 뭐예요? 전교생이 따돌리는 거고. 그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싫으면 따돌려요. 마음에 안 들어도 따돌려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새 아이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희 딸도 그러는데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문자를 보내면 댕각 문자가 와요. 여러분 그런 경우 안 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문자를 보내야 문자가 오지 이걸 싫어해요. 그게 뭡니까? 휴먼 컨택을 점점 싫어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얘네들은 기계랑 살지요. 아마 사람이랑 안 살,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어서 결혼하라 그래야 될 시기가 그게 더 편하죠. 와이프 잔소리 듣느니 기계랑 사는 게 날지도 모르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 스마트폰이 더 좋지. 그죠?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은 점점 더 휴먼 컨택이 없이 자라는데 지금 심리학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심리 현상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소외라는 거예요.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외로움이라는 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이게 현대인의 외로움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파리 지하철 공사에서 공무원 시 콩쿠르에서 8천 응모작 중 1등에 당선된 거예요. 오스텅스 블루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외로워요. 현대인이. 근데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싫어요. 그러나 옆에 사람이 없으면 자기 발자국을 보면서 외로움을 달랠 정도로 외로워요. 이런 모습을 묘사를 한 겁니다. 뭐 요새 뭐 소외 문화라는 거는 뭐 말도 못하죠. 뭐 강남 강북이 갈라져 있고 지방 또 뭐 서울 대기업 중소기업 가지지 가지지 않은 자 지금 월가에 데몬스트레이션 진행되는 거 그렇죠. 그건 뭐예요? 전형적으로 이제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소수가 아주 소수가 너무나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반항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소외에 대한 하나의 이제 반항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 그 경영학 101. 101이라는 건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1학년 때 배우는. 그런 경영학 책에 보면요. 기업의 제1 목적은 뭐냐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과연 교과서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정의냐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익명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철학으로 만들고 오케이 나는 기업을 하니까 내 기업의 제일 목적은 뭐예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무엇을 박아야 되겠냐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 이론인데 경영학 이론인데 잘 나가는 이론인데 과연 크리스천 CEO도 거기에 동의해야 되겠냐는 거죠. 근데 시작부터 어때요? 시편은 뭐를 가리켜주고 있냐면 어떤 파워도 사람이 소외된 파워는 유슬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소외시켜서 얻은 성공 이거를 시편에서는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성공에는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을 새겨야 돼. 왜냐하면 겨는 어떻게 됩니까? 후 불면 다 날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목표였는데 그리고 이루었는데 내가 보여줄 게 이렇게 많은데 쌓아놓은 것도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내 명함을 보면 인정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후 불어보니까 어때요? 알곡이 하나도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항의하시겠어요? 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아무것도 당신은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죽음과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하는 모델이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준비됐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뭡니까 결국은? 해법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되게 실망하셨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구약 교수라고 할 때부터 내가 그런 말 할 줄 알았어. 괜히 왔어 오늘. 그렇죠? 교수들은 다 신학교 교수들은 다 고리타분해. 똑같아. 그렇죠? 내가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사업하나요? 말씀대로 살면 사업 성공해요? 말씀이 밥 먹여줘요? 말씀대로 살면 아이가 막 대학에 쭉쭉 들어가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 아이가 취직 잘해요? 결혼 생활 잘해요?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참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그렇게 반대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결국은 그걸 해야만이 그렇죠. 이건 행위로 얻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하는 자만이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시편이 처음부터 내놓는 가치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 여러분이 얻고 싶어하는 그 복은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주는 게 뭡니까? 사실은 말씀이 주는 건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지금 가치관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편견이다. 내가 싸워야 될 가장 무서운 존재가 편견인데 뭐에 대한 편견이냐면 나 스스로에 대한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정이 주어진 거에 내가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월하든 열등하든 그거가 나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너 그렇게 하면 대학 못 가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너 대학 못 가면 인생 초친다. 초등학교 애가 중간고사 잘못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걔 인생을 대학교 이미 끝까지 다 말했어요. 너 이렇게 되면 중학교가 너 이렇게 되면 대학 못 가고 대학에 너 인생이 뭐가 될래? 이렇게 해갖고 뭐 할래? 그러니까 애는 아무것도 이해 못하죠. 나 이렇게 중간고사 어쩌다 좀 못 봤을 뿐인데. 우리의 모든 프레임워크가 되게 헷갈려요, 애들이. 그냥 엄마가 교회 열심히 가고 뭐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뭐 시험만 봤다 하면 가치관이 전부 세상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발견 못하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 내 아이가 뭘 원하고 얘가 뭘 잘할 수 있고 얘 어떻게 해야 얘가 블러썸, 그렇죠? 꽃을 피울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굉장히 흐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대한민국 쏠림 현상이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다 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유치원 태어나자마자 태교, 우리나라 아시죠? 태교서부터 애가 뱃속에서 어지러워 갖고 나와요. 왜? 엄마가 태교 영어 단어를 막 보여주고 태교한다고 막 애가 머리가 좀 수학 단어를 막 뭐 하고 뭐 이래 갖고 애가 뱃속에서부터 못 살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힘들어 갖고 나와서 고등학교 되면 초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가면 놀자. 아, 모르겠다. 다 끝났어요. 이제 대학교 가면 인생이 그때부터 피는 게 아니라 끝났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는데 바로잡을 사람이 없다니. 이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정신없으니까 그게 세상 것이든 하나님 것이든 우리도 몰라. 그냥 마구 가보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아이의 자유를 막는 건 우리의 그런 탄이시된, 그렇죠? 정말 녹슨, 잘못된, 삐뚤어진 가치관으로 우리가 애를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죠.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뭐에 의해서 판단이 돼 있죠?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거 명함, CEO, 어떤 이런 회사, 매출액 얼마, 그 다음에 뭐 이거에 의해서 나의 가치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물론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겠냐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살 때만이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successful 하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발견했어요? 그거 발견할 때까지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니야, 난 그래도 행복해.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할 때만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journey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목표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내 삶이 하나도 낭비 없이 알곡으로 남아요. 별벌이 없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매 맞고 태장 맞고 뭐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별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의 삶은 뭐예요? 나는 I finished race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제가 가장 소원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죽을 때 뒤돌아보면서 주님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경주의 코스를 마쳤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다 뛰어왔는데 보니까 잘못 갔어. 이 트랙이 아니야. 저 트랙을 이리로 가야 되는데 저리로 가. 우리 저번에 그런 사람 있었죠. 에스콜트 없었더니 마라톤을 뛰는데 이리로 가야 되는데 저리로 갔어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게 뛰고서.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죠. 너무 열심히 뛰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기특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잘못 왔어요. 알곡이 없어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건 말씀뿐이 없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자유함, 말씀으로 자유함인데 그렇게 자유함이 뭘 주냐? 인간과 인간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있을 때만이 화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외라는 방법으로 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은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용 가치가 될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해란 기업의 그런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기업의 제일 목표는 이윤이 아니에요. 뭡니까? 내 임플로이들, 내 밑에 들어온 사람들, 나와 어소시에이트하는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그 사람들의 블러썸밍이에요. 그 사람들이 블레싱을 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게 화해예요. 그게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에요. 경영학 원리에서는 말도 안, 저 교수는 뭘 몰라. 경영학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 저는 경영학 경자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하나님 경영을 몰라, 하나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업이 어떻게 하면 석세스풀한지 과연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은 종교적인 얘기만 하시는 분일까요?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은 잘 안 믿으니까 세상 사람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성공을 얘기하느냐라는 것을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긴 하는 건데 이제 첫 번째는 교육 문제를 좀 봅시다. 교육에 보면 전혜성 씨라고 있어요. 그 전혜성 되게 여기가 이 조명 때문에 덥네요. 그죠? 근데 전혜성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를 썼냐면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 예일대 교수이자 이제 동아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여섯 자녀와 남편과 함께 그녀 가족 여덟 명이 합해서 11개의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근데 그녀의 자녀들이 다 명문대를 나왔는데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어요. 미 국무부 차관보, 매사추세츠 보건후생부 장관, 하버드대학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 이런 일들을 자녀들이 하고 있어요. 자꾸 몇 년 전에 대서특필이 돼서 도대체 교육의 비결이 뭐냐? 우리나라 엄마들, 그죠? 저 전혜성 씨를 닮자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분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집에는 책상을 많이 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세요? 엄마들이 다 책상 사러 나간 거? 저도 사러 나갔어요. 그래갖고 사러 갔다가 집이 좁은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그래갖고 안 샀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말한 게 뭐냐면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발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키웠냐면 아이가 남을 도울 때 그러니까 부모가 남을 돕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이가 남을 돕는 것을 교육의 철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남을 도울 때 뭐가 나오냐면 서포트 시스템이 나와요. 지원 시스템이 나와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고 리더십이 발휘되고 창의력이 생기고 한다는 것이 교육적인 이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